리버풀 워커 미술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조화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미술 속의 조화, 사회 속의 조화, 문화와 문화의 조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 조화를 주제 그 현장을 둘러보는데 오늘 일단 우리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조화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이 김영달 박사님, 그다음에 조광훈 씨, 네, 박성지 씨 같이 참석해서 조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조화를 주제로 우리가 한번 그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사회 속에서 조화의 개념. 이 사회라는 것은 사실 이 끊임없이 변천하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그 언어를 이제 쇠락시키기도 하는데 특히 이 조화라는 개념, 이 하모니라는 개념은 그 고대사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사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조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지난 시간 속에서 조화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 조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조화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상당히 편하게 하고 서로 어울리기도 하지만 조화에는 또 무서운 또 함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21세기의 조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조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광훈 씨? 고대사회나 중세, 그 과거의 조화하고 오늘날의 조화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고대사회가 옛날에는 그 조화라는 개념이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집단에
어떤 우두머리
의해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왕이나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조화보다는 이제 특정인을 위한 조화,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이제 그 억지로 이제 조화가 맞춰졌다는 거죠. 그죠?
예.
키 작은 놈을 키워서 맞추고, 키 큰 놈은 망치로 눌러가지고 또 똑같이 맞추고, 스탠다드를 지향했다는 것이겠죠. 그죠?
특정한 어떤 사회구조도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끼어 넣어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위해서
특정 집단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권력을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조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지 씨는?
근데 저는 일단 오늘보다 고대 사회 조화라는 개념이 그냥 세분화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두긴 했는데 일단 저한테 조화라는 거는 되게 정치하고 사회적인 면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하고 사회적인 면하고 조화.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고대사의 조화라고 하면 일단 먼저 생각나는 게 신이었거든요.
아, 신을 중심으로 한 조화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일단 조화라는 거는 근데 어차피 개개인이기보다는 둘 이상을 해가지고 솔직히 조화라는 서로 그러니까 맞춰간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일단 지금만큼 사회가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간하고 자연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서 조화라고 찾긴 힘들고 솔직히 자연하고 먹고 살려면 약간은 그거를 수렵을 해야 된다던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연하고 인간 관계에서 조화라는 거는 느끼기 힘들었고 근데 대신은 고대에 있었던 뭐 토테미즘이나 이런 거에서 신을 위주로 한 조화하고 인간의 조화 이렇게 가깝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신을 중심으로 한 조화고 중세 사회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럼 언제서부터 정치인이나 특정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화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근대.
근대, 근대 사회에서
문명이 나오고서.
문명이 나오고서. 김영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고대, 중세, 근대, 뭐 현대로 이렇게 구분을 교수님께서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고대나 현대나 바란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존재하는 그런 용어로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그 구분되어지는 것은 그 그 당시 환경 속에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변화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리 표현될 뿐이지 궁극적인 것은 같은 것이다. 저는 시대별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시대별로 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거다. 표현만 환경적으로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자, 그렇다면은 이 바람스를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갈수록 현대로 갈수록 고대에서부터 현대로 갈수록 시간적인 그 의미가 단축이 돼요.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람스를 못 잡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오다 보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잠깐 죄송합니다. 네. 시간적으로 단축한다.
같은 의미를... 일을 정치 예를 들어 정치사에서 같은 문제를 같은 화두를 가지고 고대나 중세 대두가 되었던 문제를 현대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됐다면 이게 급박하게 변화되어지는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뒷정리를 다 못하고 그냥 다음 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조화가 갈수록 균형감이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 조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거냐 이런 방법론을 먼저 또 생각을 한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의 살아오면서 그 바란스를 위한 그 방법론으로서는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혼자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한 발짝을 뒤로 물러섭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네. 생각의 뒷걸음.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몸은 그 허둥지둥 되어지는 그런 꼴로 가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문제점을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려면 우리는 말이 좀 자꾸 좀 이상해지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 공학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벤트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29번의 유사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300번의 유사 징후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29번의
유사 사고,
유사 징후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00번의
징후가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후가 뭔지 일어나겠죠.
그렇죠.
징후가 뭔지 일어나고 다시 29번의 유사 사건이 일어나.
예. 그러고 나서 본 사건이 터진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학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어떤 예감이나 징후를 느꼈을 때 한 발짝을 물러서서 사고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람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좀 좋으신 말씀.
말씀하신 시간이 약간 단축된다는 거는 현대 사회가 옛날 사회보다도 변화가 많다는 걸 구술을 해석되는 거죠.
빨리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고대는 우리 할아버지 쪽 시절은 같은 일 가지고 몇 달, 몇 년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세대가 3개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개월에 한 세대.
네.
30년에 한 세대.
옛날에는 30년에 한 세대였는데 지금 3개월에 한 세대.
3개월에 한 세대죠.
그만큼. 근데 그 세대나 이 세대나 일어나는 일들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 상당히 그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거리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예, 거리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박사님께서는 조화가 이제 밸런스를 위한 것이다라고 전제하에서 예, 밸런스 플러스 조화, 이제 하모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밸런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하모니의 개념이 과연 밸런스를 위한 개념이야 되는 것이냐
찾아봤는데 조화라는 것이 원래 밸런스라는 뜻하고 시멘트리라는 뜻을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밸런스하고 시멘트리는 원래 하모니라는 건 음악에서 왔잖아요.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 화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로직한 거예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비화음적인 거는 되게 화음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음악에는 더 일정한 공중률이 있잖아요. 헤르츠가 있는데 그 헤르츠는 일정한 비율로 맞춰서 사람들이 혼란을 갖기 힘든, 그러니까 C화음 같은 거는 C의 반을 붙인 수를 더한 게 수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음이라는 건 원래 굉장히 로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불안정하지 않은 안정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와서 조화라는 거는 예전에는 밸런스하고 시멘트리라는 이해가 강했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는 밸런스기보다는 솔직히 조화라는 거는 솔직히 공생이라는 의미하고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공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원래 공생은 근데 정확히 밸런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공생하는 거는 거기에 밸런스도 없고 시멘트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고대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가장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고대하고 중세에는 밸런스, 시멘트리, 말하자면 하모니, 되게 로직하고 불안정하지 않는 공생인 반면에 근대는 되게 비화음적인 밸런스? 있는 거라고 느꼈어요.
이제 그 말에 긍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본다 그러면 이 중세 음악 그레고리안 성가나 우리 한국의 고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오음계로 궁상각주 또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경우도 사음계거든요. 낮은 음폭으로 쭉 진행하다가 다시 이제 그 화음이라는 것이 14세기경에 화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화음의 변형이 이제 바로 그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다음에 또 다시 이 베토벤을 통해 가지고 파격적인 음악에서 우리가 이제 요새 최근에 그 라흐마니노프라든가 직접적인 그런 화음이라든가 이질적인 것을 이제 혼용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조화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하모니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변화됐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그 박성지 씨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 고대 사회나 이제 그 중세 사회 개념에서 이제 근대 사회로 또 이행되고 이제 그러니까 워커 미술관에서 확인할 것은 그 미술 속에서도 이 미술은 그 시대 그 시대 사회 현장의 반영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가 생각하는 조화.
아, 잠깐만요.
예.
지금 누구
박성지 씨,
박성지 씨, 박성지 씨가 얘기한 걸 지금 듣는데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비화음적인 바란스라고 얘기했는데 공학 이게 이론을 또 하나 접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카오스 이론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혼돈 이론. 예.
아, 저도
혼돈 속의 질서거든요.
예, 예,
맞아요.
예.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에서 나오는데 원래 카오스는 사람이 혼돈이라고 하는데 원래 카오스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거든요.
그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아, 근데 네. 그 카오스가 없으면 원래 질서라는 것도 없거든요. 사람들 마음.
그래서 바로 그게 그 얘기로 귀결되거든요, 지금. 그 결론이.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거는 이제 건축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전기공학이니까, 전기공학은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네.
많은 그 많은 그 시그널은 이 공기 중에서도 전파가 엄청 지속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질서를 시켜줘야 돼. 정렬을 시켜줘야 돼. 네. 어떻게 정렬을 시킬 거냐 하는 것이 각 메소드들이, 방법론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오스 이론은 아마 당분간, 누가 이렇게 거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오는 걸 가려면 많은 세월이.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미시적인 거라서.
아직은 예.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그 재밌는 사실만, 이 카오스 이론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는 출발이고,
네.
혼돈,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서도 카오스 이론이 출발하고, 또 성경에도 카오스가 대신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화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고대인들도 그 카오스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소재들에 대한 황금적인 변화 때문에 달리 보여지고 달리 편할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은 같다는 시대 변화.
그러면 이게 신화적인 질서 속에서 네. 카오스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옛날 그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카오스를 어떤 신하고 연계에 대해서 신이 창조되기 전에 세계를 의미하는 카오스였었고 지금 오늘날의 카오스 의미는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 우주가 생성되는 그 원리 자체로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네.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진실에 접근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다시 또 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아까 그 이제 하모니나
아, 잠깐만요. 예. 진실에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도 진실에 접근했었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감이 있을지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 세대들은
진실에 접근했다.
네. 네, 그 사실이 그 사람들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낸 거죠. 우리가 봤을 때만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조금 이거보다는 이런 그 전형되어진 각도로 볼 수 있지만 당시는 지금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도 옳았다 그런 거죠.
그들이 조화의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달라졌기보다는 방법같이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세분화됐고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많아졌다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느끼기에는 진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실을 약간 해석하는 방법하고 지금하고 거리감은 전 솔직히 없다고 보고 그냥 단지 방법만 많아졌다고 봐요. 해석한 사람의 인식 보는 시각만.
그럼요. 지금 일은 지금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대는 고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틀리다 할 뿐이지. 쉬운 얘기로 원자론을 보면 별 얘기 다. 원자론을 알아야 우주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각 쉘의 전자들이 존재를 해요. 이 전자의 위치가 원자 핵하고 거리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최외곽의 쉘의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원자론을 따질 때 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하나로서 하나의 원자로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발전돼서 핵 중심으로 쉘이 완전히 구분되어졌다라고 그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는 이 쉘이 하나의 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라인이 아니라 지금은 밴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넓은 밴드.
예. 네.
밴드가 형성되었다라고 지금은 이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밴드가 되다 보니까 오버랩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전자의 위치가 또 달라져서 성질이 또 바뀌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쉘이 라인으로 생각되어졌을 때는 그게 최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밴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지금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신은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충분히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매터리얼적이나 네.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같다. 똑같은 휴먼빙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든 그림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과 같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시대 중요한 것은 변별화하는 과정.
변별화.
끊임없이 이제 그 똑같이 보이는 것들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차별화시키는 작업. 네. 다시 그것을 이제 그 조합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 자리 아닙니까? 재밌는 자석 아닙니까? 자,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 박사님, 그 순수 미술을 하고 있는 그 이 박성재 학생, 도자를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조강훈 씨, 또 이제 저 입장에서는 미술사학을 하는 이제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조강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수 미술하고 이 공업 쪽하고 또 연결해야 되는 그 재료화기도 소환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그 똑같은 탄소인데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하나는 흑연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보면 아, 그건 똑같은 탄소일 뿐이야. 똑같은 탄소가 아니냐. 이제 이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똑같이 보이는 것들을 거기서 차별화를 찾아내고 그 차별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변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규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사물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만나서 이제 어떤 통섭이라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이제 지식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서 하나로 이용해서 어떤 통섭 과정을 하지만은 이 통섭 과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변별을 하고 또 차별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 있죠. 하나의 어떤 하모니 속에 전체 속에서 융합되고 녹여졌던 것들을 세분화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성화하는 거죠. 개성화하고 네. 우리가
그럼 예. 갈수록 세분화 당연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옛날 고대 같은 것은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 사고 자체가 이제 개인의 사고들 다 점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노래할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좀
박성기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세분화가 점점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세분화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이 모래알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된 개인이 결국은 약간 사막같이 변해서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이런 구분이 없이도 약간 이렇게 유기적으로 흐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계급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어떤 개개인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동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회잖아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로 묶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화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서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게 맞으면은 세분화된 조화 어떤 그런 거를 조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하나의 묶음보다 네,
새로운 개별화되는 현상에서 이제 그런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세분화라는 예. 과정이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가 세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세분화됐기 때문에 인간이 세분화되는지 아니면 인간이 옛날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서 세분화되는 건지 그 세분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건지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었기는 인간이 변하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도 대중이라는 정확 말하자면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커다란 뭉터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막 뭉쳐서 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결론 내기 전에 제가 그 얘기나 이제 같은 두 분의 얘기가 이제 같은 얘기인데 모든 그런 이런 그 과정은 정반합의 과정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변증법적 물론적으로 네. 이제 보시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제 정반합이라 그래도 아 잠깐 죄송합니다. 네. 정반합도 이제 사실은 그 마르크스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반합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네. 예.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외계인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커다랗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세월이 가야 된다 이거. 세월이 안 가는 상태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거대 조직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있지만 쉽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트인 사람들이 개별적인 생각과 개별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얘기했던 모래알처럼 점져지기로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다. 나중에 가서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또 이제 획일적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응? 그 시간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이런 결론이 지금 주제를 준 이런 결론이 언젠가는 원위치로 가는
아,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정 그, 그 속에
근데 엄청난
한 부분을 예. 우리가 지금 예. 고민하는 것이지 예. 크게 보면은 예. 아무것도 아닌 예. 거 아닌가.
사실 근데 이제 진짜 참, 예, 박사님 말씀 못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우주론적인 입장이나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귀결되는 점은 같죠. 예. 사람 죽으면 다 예.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
예,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이제 주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자, 우선은 뭐 제가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박성지 씨가 그 의문을 표현한 점, 예를 들어서 욕망이 세분화되는 현상 같은 문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변증법을 말씀하셨는데, 마르크스가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마르크스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인간 욕망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는 점이거든요. 욕망에 대한 이해. 마르크스가 전제한 변증법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단지 하나, 그 물건, 그 물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사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대입적인 항에서 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그 일단은 계층의 세분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계층의 세분화. 예를 들어가지고 워킹 클래스라든가 영국에서 로우 미들 클래스, 어퍼 미들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클래스, 로열 클래스. 이렇게 나눠진 이 계층마다 욕망이 다르고 또는 일정한 사회 동원이 집단마다 욕망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 지역 사람이 갖는 욕망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망이 세분화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 이제 마르크스가 결정적인 실수한 문제는 말은 단지 이제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 어떤 기본적인 그 욕망만을 보았는데 사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 예술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어떤 여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욕망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욕망들을 직법적인 유물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얘기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축구선수 하나가 수백억의 거래가 된다는 거는 전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학에서는 최근에 문코의 그 스크림이 그 7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 한 장에 1300억 팔린다는 얘기는 30년 전 경제학 기술은 이해가 안 됐던 얘기거든요. 최근이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욕망이 이제 인간은 계속 새로운 욕망을 발생해내고 또 그 다음에 그 욕망들은 계속 정교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적산업이라든가 어떤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욕망에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욕망에.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리버풀까지 그 먼 거리에 그 새벽부터 밤잠도 안 자고 그 온 친구들이 있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설치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워커뮤지션까지 오게 된 것도 이것도 우리가 다른 진짜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런 욕망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망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20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새로운 욕망이란 말입니다. 이 전자 게임을 한다든가 전혀 다른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화 구조에서 소비되는 그 소위 기본적인 그 의식주가 아닌 문화 구조에서 소비되는 욕망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또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기존적인 욕망, 한계적인 욕망에서 확대된 욕망, 확장된 욕망으로 변화되면서 거기서 불충되는 그 세분화 현상. 사회적 세분화 현상, 문화적 세분화 현상,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장의 창출. 그 시장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식이 늘어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이 컴퓨터가 상용화 돼가고 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루에도 수많은 지식을 접하는데, 인간은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다, 이게. 자신감은 잃어지고요. 그리고 세계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전부 지구촌에 전부 다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세계로 뛰어나가기 전에, 겁도 나는 것도 있지만은,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 속에서 인간이 이제 지식으로부터 소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처음에 소외론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처음에 이제 노동의 가치로부터 소외, 잉여 가치로부터 소외, 노동의 본질로부터 소외, 3대 소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소외에 덧붙여가지고 에일리 프롬이 30년 전에 인간으로부터 소외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소외, 진짜 고독이죠.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식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지식으로부터의 인간이 소외한다는 얘기는 끔찍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근데 만약에 인간이 지식으로부터 소외가 된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야수성이나 어떤 야만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예. 세계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의 통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의 통합된 게 예.
세계라는 거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세계로 그렇게 통합되는 현상 안에서 세분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로 통합된다는 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저는 요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회의를 갖느냐 그러면 반드시 통합되기 전에 상식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이 통합될 수가 있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은 오늘 대화를 하는 것도 한국이라는 상식, 한국어라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커먼센스의 상식에 의존해서 지금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아까 제너레이션이 30년에서 3개월로 그 바뀌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그 세대라는 의미는 하나의 어떠한 지식이 들어와가지고서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두루 알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들어와가지고서 그것이 체계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란 말입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들어가지고 386이라는 말이 들어오거나 386 컴퓨터라는 말이 들어오고 나가지고서 몇 년 만에 그 말이 없어져서 버렸어요. 지금 386이라는 말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들어와가지고서 일반화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얘기죠.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의 지식은 통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별화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조화나 밸런스 같은 걸 기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화와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중심축을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서 그 안에 중심축을 세우고 내가 그 중심축에 기대는 것이거든요.
부조화의 시대.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부조화의 시대가 결국 이래서 이제 부조화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가. 자, 이거는 뭐 일단 제 생각이니까.
언니 더 과학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야
과학이 그 박사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통하잖아요. 1 플러스 1은
과학이 발달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한 그 상식이라는 게 네. 일단은 문화관 사회관에 다 다를 수 있어서 상식이라는 게 체계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아직 다 어디나 다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식.
근데 1 플러스 1도 지금 2라는 것도
어쨌든.
지금
어쨌든 아, 그거는
지금
99.8%는 맞아요. 어쨌든 그런 식의 언어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라는 분야 그런 게 아직 있으니까 근데 문화관 사회관에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중요한 것은 있죠. 뭐 제 교육 방식은 항상 그렇지만 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는 계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그 여는 계기를 저는 항상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결국 선생님 말씀으로는 서로 약간 밸런스나 조화를 바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무의미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조화에서 찾아서 약간 사회적인 공간감을 얻고 거기서 얻는 것이 그런 선생님 아예 그런 가능성도 저는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부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도 순간순간
외로워서
조화를 추구해요. 아니 외롭다기보다도 이 밸런스를 추구한다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거는. 왜냐 두 발을 딱 짚고 있어야지만은 편하거든요.
한 발로는 무슨?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하는 방법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두 발을 딛고 있는데 반드시 두 발을 딛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프로세스 중간에 중간 과정이고 내가 한 발을 뛰기 위해서 두 발을 딛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인데 조화의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화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을 위한 조화라는 얘기죠. 생성을 위한 조화. 그 시메트리라든가 그 하모니,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정하게 우리가 균형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성을 위한 이 조화를 깨기 위한 과정으로 해서 중간 과정으로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조화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라든가 두 분이 하시는 것도 이제 그 창작 크리에이티브 행위인데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은 어떤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쉐이크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쉐이크 해줘서 한 발을 자극을 이렇게 뛰게 해준다든가 한 발을 움직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이 숫자에서도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골코드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짝수와 홀수를 얘기할 때 홀수를 얘기할 때 이 짝수를 음수라고 합니다. 2, 4, 6, 8, 10을 음수라고 해요. 동양에서는. 그런데 1, 3, 5, 7, 9를 양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 3, 5, 7, 9를 양수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로 음수에서 양수를 했을 때 양수는 활성화된 수거든요. 움직이려고 하는 수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둘로 가려고 하거든. 셋이 있을 때 넷으로 가려고 하거든. 그런데 일단 하나 있을 때 둘로 가거나 셋이 있을 때 넷으로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음수라는 얘기는 죽은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안정을 기하는 수고 깔아앉은 수라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11이 되고 12에서 13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생성수 그래서 양수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동양의 전통적인 도가 사상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